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아침에 기도를 위해서 엎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임재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손으로 응답하시고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여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아의 아들 아비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오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므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환궁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다윗이 참 훌륭한 왕이라는 것은 그가 압살롬의 반열 사건 이후에 이렇게 분열되었던 민심을 참 잘 수습했다는 데 있습니다. 비록 압살롬의 그 반란군이 패하고 수장 압살롬이 죽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의 지지 세력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 안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들을 함부로 거칠게 다루었다가는 제2, 제3의 반란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하고 나서도 바로 환궁하지 않고 백성들이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모셔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민심이 안정되고 자기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거죠. 또 한 가지 이 압살롬의 반란의 거점이 바로 유다지파의 아성인 헤브론이었습니다. 즉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요 다윗의 출생지파인 유다지파가 바로 반란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하고 그들의 잘못을 끌어안았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다윗은 40년 동안의 이 백성을 지극정성으로 다스렸는데 압살롬이 단 4년간 회유 공작을 했는데 거기에 넘어가서 많이 그 압살롬 편에 붙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배신감이 컸을 것입니다.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그 마음이 그토록 많이 자신을 떠나 있었던 것은 민심이 그만큼 많이 이반된 것은 비단 압살롬의 회유공작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바세바 사건 때 자기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징계 채찍이 민심의 입안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에게 반응하지 않고 그 배경에 숨어있는 영적인 섭리를 이해하고 자기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는 이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하셨던 그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반란이 진압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환궁하게 되었을 때도 다윗은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압살롬의 반란 세력들이었지만 이제부터 그들은 다윗이 다시 용서하고 품어야 될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계속해서 이 다윗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보면은 16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먼저 다윗이 시므이와 시바를 용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므이가 누굽니까? 다윗이 반란군에게 쫓겨서 요단강을 건너 도망갈 때 그 비참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조롱을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네가 사울의 피값을 받는다 그러면서 막 다윗을 저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이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다윗의 환심을 얻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너무나 비굴하게 아부를 시작합니다. 19절, 2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내게 죄를 돌리지 마시고 옛날에 제가 왕에게 한 나쁜 말들 이런 거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쿨하게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못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왕보고 그거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니 이건 완전히 뭐 병주고 약주는 격입니다. 그런 사람들 제일 신경질 나잖아요. 상처 막 준 다음에 야 뭐 그렇게 그런 거 갖고 이렇게 째째하게 이렇게 오래 기억하고 그러냐. 자기가 입장이 바뀌었으면 전혀 안 그럴 텐데 피해자 입장은 전혀 모르고 쿨하게 넘어가는 거지 뭐. 우리 뭐 없었던 일로 하죠. 어떻게 없었던 일로 해요. 가슴에 상처가 남았는데. 이 시므이가 참 뻔뻔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요셉의 온 족속, 이스라엘 모든 족속 중에서 그래도 제일 먼저 나와서 이렇게 왕을 영접하니까 자기가 온 걸 봐서 백성들의 민심이 전부 다 이제 왕에게 돌아오고 있다. 이러면서 아주 다윗에게 아부합니다. 옆에 있던 다윗의 장군들이 분노해서 시므이를 죽이고자 하는 것을 다윗은 고개를 흔들어 막습니다. 특히 용장 아비새가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당장 이 시므이를 죽이자고 하는데 다윗이 이걸 막죠. 22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오 하고 이제 막 반란을 진압하고 이제 막 민심이 수습되어 가려고 하는데 이 1,000명이나 넘는 이 베냐민 지파를 이끄는 시므이를 지금 죽이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평화를 다시 위협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런 피해 보복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개인의 감정을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국가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용서를 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뛰어넘는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크기는 우리가 어떻게 가늠합니까? 저는 그가 얼마나 용서할 수 있는가, 그가 얼마나 품을 수 있는가를 가지고 가늠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짭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용서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용서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나중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닮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도 품고 자기에게 반역한 사람들도 용서하고 가시 같은 사람들도 다 품고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래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저래서 안 되고 다 내쳐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겠습니까? 부모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자식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다스리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힘들면 눈 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악물고 처절하게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이를 악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제가 어릴 적에 부르던 그 복음성가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마음의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용서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시므이 같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을 기억 속에서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감동적인 용서의 대상은 바로 므비보셋입니다. 24절부터 나오죠. 므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요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 요나단이 절름발이 아들 하나를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 아들이 바로 므비보셋입니다. 다윗을 대적했던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들, 요나단의 혈족들 포함해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벌벌 떨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베냐민 사울 가문들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다윗이 권력자가 되니까 다들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요나단은 이미 죽기 전에 다윗에게 부탁을 했어요. 몇 번씩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줬잖아요. 당신이 네가 왕이 될 걸 내가 아는데 그때 나와 내 가족을 선대해달라고. 그랬더니 다윗이 약속을 하죠. 내가 내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건대 너의 가족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그 가족을 해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문제는 이 요나단의 그 집에 유모가 사울과 요나단 부자의 전사 소식을 듣자마자 이 정치 보복을 두려워해서 요나단의 아들 5살밖에 안 되는 이 어린 므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땅에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 므비보셋이 가엾게도 절름발이가 된 것입니다. 그런 그를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불러서 모든 재산을 다 회복시켜주고 너는 평생 내 식탁에 같이 앉아서 먹는 특권을 줬어. 이건 어떤 정치 사면보다 더한 특권이야. 매일 삼시세끼 왕이랑 밥 먹는 사람을 누가 건드리겠어요. 근데 이때 시바라는 사울 집안에 남아있던 종이 다윗의 명령으로 계속 므비보셋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가 보통 사악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 반란군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므비보셋은 자기가 빨리 걷지 못하니까 나귀에 안장을 얹고 빨리 도주하는 다윗왕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므비보셋은 아버지처럼 다윗왕을 따랐는데 이때 종으로 부리던 시바가 달려와서 주인 므비보셋에게 말합니다. 절름발인 당신이 따라가면 다윗왕에게 오히려 장애가 될 것이다. 가지 마라. 그럼 내가 대신 가서 다윗을 만나서 당신이 몸이 불편해서 이렇게 다윗왕을 따라 못 온 상황을 설명을 하겠다. 대신 다윗왕을 위해서 많은 식량을 보내면 다윗왕이 고맙게 여길 것이다. 그래서 므비보셋이 종시바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 남았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정작 다윗을 만난 시바가 완전히 딴소리를 하죠. 자기가 시바 자신이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양식을 가지고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므비보셋은 역시 할아버지 집안을 멸문시킨 이 다윗을 싫어한다고 그래서 따라오지 않은 거라고 막 모함을 합니다. 이때 그 반란이 성공하면은 므비보셋은 아마 그 사울의 후손으로 왕국 전체를 되돌려 받으려고 할 것이다라는 막 모함을 막 해요. 근데 그때 막 다윗은 막 핏발석에 도망가던 중이었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깜빡 넘어가서 성급하게 므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을 뺏어서 시바에게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윗도 도주했습니다. 다윗의 측근들이 계속 이 시바가 거짓말하는 것 같다고 경고했지만 다윗은 그냥 그걸 믿어버렸었습니다. 이 다윗이 이 므비보셋을 모함했던 시바의 거짓말을 알게 된 것은 오늘 본문에서입니다.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였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지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도를 떠난 뒤에 절름발이 므비보셋은 다윗을 향한 엄청난 그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수염도 안 깎고 몸도 안 씻었고 옷도 안 빨아입지 않고 절름거리는 발마저 돌보지 않으면서 반란군 압살롬에 대한 무언의 저항을 한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일을 한 거죠. 이렇게 계속 버텼다가는 압살롬에게 다윗의 지지파로 찍혀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 므비보셋은 진심으로 이 다윗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딱 돌아와서 이 므비보셋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다윗 왕은 직감했어요. 아, 이게 내가 오해를 했구나. 이 시바가 이 그 모함을 했구나. 하지만 므비보셋의 해명을 다시 정확히 직접 들었습니다. 25절부터 28절을 쫙 보면 므비보셋이 다시 해명을 하죠. 내가 나귀 안장을 싣고 당신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이 내 종 시바가 그냥 있으라 그래서 있었는데 시바가 모함을 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모든 상황을 딱 알았어요. 아, 시바가 므비보셋을 모함해서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런데 그걸 다 알고 나서 다윗이 의외의 결정을 합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아마 우리 같았으면 십중팔구 아무 죄 없는 므비보셋을 모함했던 시바를 엄벌하고 시바에게 주었던 재산을 다 압수해서 므비보셋에게 돌려줬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된 뒤에도 재산을 반반씩 나눠서 시바와 므비보셋에게 똑같이 나누어 갖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시바가 비열한 속임수를 쓰긴 했지만 다윗은 이미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시바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시바의 말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믿어버린 자기 자신의 책임도 컸기 때문이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얼마나 솔직하고 겸허한 지도자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어찌됐든 지도자는 자신이 모든 상황에서 내린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신이 이미 뱉어버린 말, 해버린 약속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이 결정에 대해서 므비보셋이 또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30절 시작. 므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분명히 므비보셋에게 있어서 다윗의 결정은 불공평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비보셋은 말합니다. 재산은 시바를 다 주어도 좋습니다. 이제 다윗 왕께서 왕궁에 평안히 돌아오시게 되었으니까 저는 그걸로 됐다고 합니다. 이 착한 므비보셋이 원했던 것은 재산이 아니라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후로도 평생 므비보셋을 같이 데리고 밥을 먹으며 끝까지 이 친구를 지켜줍니다. 때로는 영성이 깊은 다윗 같은 지도자들도 상황이 어려워서 분별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시바같이 교활한 사람에게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이성을 찾고 제 방향을 찾습니다. 어리숙한 것 같아도 금방 옥석을 가려내죠. 엉성하고 이렇게 좀 속아 넘어가고 그래도 신실한 므비보셋은 반드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속인 시바 같은 교활한 사람도 무조건 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존재들도 침묵으로 포용을 하죠. 근데 사실 시바는 재산의 반을 잡긴 했지만 그는 평생 바늘방석에서 살았을 거예요. 평생 다윗의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고 주인을 속인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낙인 찍혀서 사는 게 같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없는데 재산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다윗은 이미 시바에게 벌을 준 것입니다. 시므이나 시바는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는 기회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므비보셋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아파할 때 자신도 아파합니다. 돈과 명예를 잃어버려도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이 다윗을 향한 므비보셋의 충성과 닮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님 고난 받으실 때 우리도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어떤 형편에서든 잘 되거나 못 되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 때나 아플 때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과정에서 주님께 헌신하는 과정에서 시바 같은 교활한 사람에게 뒤통수 맞기도 하고 공격당하기도 하고 상처받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충성을 알아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므비보셋이 다윗 사랑하듯이 주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란을 수습하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 용서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또 다윗을 사랑하는 므비보셋에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정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봅니다. 사특한 사람들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진실하게 엎드려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